안녕하세요. 케이머그 팟캐스트입니다. 아직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날씨입니다만 조금씩 해 뜨는 시간이 좀 빨라지는 것 같죠? 해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을 보니 2009년 시간이 점점 봄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케이머그 팟캐스트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도한 비관론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현실 인식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운 시간들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의 출발은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들을 합니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점점 쇠퇴하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유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경제 규모의 팽창을 용인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오일 쇼크 등을 겪으면서 그 이전과 같은 그런 무소불위의 그런 힘을 펼치지 못하게 된 미국이 선택한 쉬운 돈벌이였던 것이죠. 욕심껏 주입된 화폐와 신용은 버블을 만들었고 버블이 터질 때쯤 더 큰 버블로 그 작은 버블을 메꾸어 나가는 그런 땜질 정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한다고 흔히들 말하는 그 가계 경제, 가계 소비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가계 개인들이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왕성한 소비를 즐겨왔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더 큰 빚으로 그 작은 빚들을 메꾸어 왔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 가정경제에서 대출은 늘상 있는 일이 되었고 뭐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대학 등록금을 낼 때에도 빚을 짊어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빚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바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은 빚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무서움을 잘 알고 있고요. 쓸데없이 빚을 짐으로써 그런 그 자신의 그 소중한 자산을 이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어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올바른 경제 상식이지요. 다만 지금까지 많은 미국인들이 그런 상식적인 그런 경제 그 행위를 벗어나서 이지머니를 땡겨쓰기를 부추기는 그런 이 은행들에 속아서 너도 나도 그 빚더미를 즐겁게 짊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빚을 떠안아주던 가게들이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지금 은행이 갖고 있는 그 무지막지한 부실 채권을 떠안아줄 다른 존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서게 된 것이 국가, 나라에서 은행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큰 폭의 하락세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그 8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그런 반응 아주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 경제 위기의 핵심인 그런 부동산 담보 부실 및 파생상품 부실을 모두 보전해 줄 수 없다는 그런 현실 이제 슬슬 인식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부실 채권을 떠안아서 매각하는 방식을 생각하거나 아주 부실한 은행은 포기하고 덜 부실한 은행을 떠안는 방식 뭐 그래서 그 부실한 은행을 평가하기 위한 뭐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이야기도 언론에서 좀 나왔고요. 이제는 아예 은행 국유화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은행 국유화라는 것은 은행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떠안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또 국가 자체가 그 부실한 은행 때문에 채무 불이행 상태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점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은 뭐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번 문제의 본질을 그저 단순한 불경기로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원래 경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근검 절약으로 돌아가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항상 논란으로 있었던 그리고 요즘 들어 더 큰 관심을 끌게 되는 그런 우리 맥 커뮤니티의 그런 좀 핫 이슈는 아니지 뭐 이제 씹어서 단물 다 빠진 맥킨토시는 비싸지 않느냐라는 그런 가격 논쟁이 있죠. 맥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 그 비싼 가격표만큼 그 제값을 한다는 것도 역시 인정을 합니다만 소비자에게는 그런 비싼 기종 말고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저렴한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모두 맞다는 말, 옳은 말이라는 것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요. 예, 뭐 무조건 지름신이 강림했으니 질러주는 것도 뭐 좋겠지만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경제활동, 다시금 그런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프트웨어 빠른 질문 답변란에 DPSTHVM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터치용 최고의 비디오 컨버터는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막과 컨버팅이 한꺼번에 되는 거 정말 없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노가다 좀 그만했으면 해서요? 라는 질문에 아치마이님, 맥용은 잘 모르겠고 윈도우용으로는 UMILE 괜찮더라고요. 맥용으로도 SMI 자막까지 한꺼번에 변환되는 거 없을까요? 했더니 로쿠엔님께서 팟버 쓸만합니다. 케이머그 자료실대도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007님 로드무비가 있습니다. 한글 자막으로는 테스트해보진 않았지만 불편한 점은 자막에서 문장이 아주 길 경우에 자동으로 사이즈 조절이 잘 안됩니다. 문장이 길면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잘린다는 말이죠. 라고 하셨고 SMI 테스트는 안해봤습니다. 하지만 SRT는 잘 먹힙니다. 인코딩 선택도 가능합니다. 하셨고요. 준만님 팟벗은 현재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즉 자료실에 있는 것은 좀 오래된 것일 겁니다. 현재는 1.7.0.9 버전이 아마 최신 것일 것입니다. 서가장수님 동성님께서 제작하신 팟벗이 최고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료 프로그램을 마구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기타 프로그램보다는 팟벗을 추천합니다. 하셨고요. 유영미님 다음 팟 추천합니다. 러브포어스님 동성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어엿한 고등학생이시죠? 하셨고 김일혜님 인코딩 건수가 많을 때는 유료로 고민커도 그냥 쓰는데 팟벗도 같은 결과물 기준으로 조금 느리긴 하지만 상당히 좋더군요. 하셨고요. 서강원님 로드무비 강추 자막은 PC에서 자막 변환 후 로드무비에서 씌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아이팟과 아이튠스는 그 온라인 음악 시장이라는 그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불법으로 통용되는 그런 손실 압축 음악들, MP3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통하기 시작했고요. 음악가, 음반 회사, 그리고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더 나아가서 영화 시장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영상 재생을 위한 애플 TV 그리고 아이튠스 영화 스토어를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애플 TV의 매출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측컨대 만약 아이튠스나 그런 애플 TV가 디빅 영상을 그대로 받아서 애플 TV나 아이팟에서 재생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사용자들을 결국 영화 스토어로 인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직까지는 불편하더라도 비디오 컨버터를 이용한 번거로운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애플이 제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 좀 더 코덱을 많이 지원해 줄까요? 아마 그렇게는 안 하겠죠? 노트북 질문 답변에 젊은 목동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애플에서 넷북을 내놓을까요? 넷북을 하나 구입할까 고민 중입니다. 델에서 나온 8.9인치 SSD를 장착한 넷북을 보고 사려고 하는데 애플에서도 넷북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넷북과 관련된 소식이 언제쯤 들려올까요? 좀 기다려보겠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글에 김휘영님, 넷북도 이제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서 애플도 뛰어들까나? 좀 회의적입니다. IGS 스턴님, 넷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 쌓여갈 적자로 애플이 5년 후에 사라질 수도 있죠. 라고 하셨고요. 야우베님께서는요, 클리앙을 방문하던 중 최신 소식을 보니 애플의 넷북 관련 소식이 있어 직접 이 기사의 출처 사이트 넷북 매거진에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맥의 새 넷북은 퀀타, 이제 그 대만 OEM 그 노트북 회사죠. CEO인 시스 룽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인 즉슨 내년 사업 계획 안에서 소니와 맥의 넷북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인터뷰가 사실인지 어떤지, 애플의 새 넷북은 어떤 모습일지, 애플은 맥월드 2009에서 새 아이폰 나노 넷북 아이맥을 선보인다고 하는 루머가 과연 맞을지 사뭇 기대됩니다. 뭐 그런 어쩌고저쩌고 글을 올리셨는데요. 그런 말도 있고 10인치 넷북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모델을 내년 초에 내놓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넷북에 대한 디자인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나온다면 매니아층 외에도 많은 유저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지만 항상 루머가 많다 보니 글쎄요 하셨고요. 제도님, 스티브가 싫댔어요. 예, 정말로 지난번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건 아니고 팀 쿡이었나요? 그 사람이 얘기를 했죠. 그 넷북이라는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그런 그 저기를 인터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박종우님,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PGD님, 싫다고 해도 나오는 애플 돈이 된다면 비디오 팟 나오기 직전에 이 조그만 화면으로 동영상 감상은 어불성성이라 하고 세놓고선 다음 발표 때 우리는 해냈습니다. 아이팟으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하던 잡스옹. 인텔 흉보기에 여념이 없던 시절 인텔 칩 채용의 루머를 전면 부인하다가 갑작스레 우리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라며 인텔 맥 발표하기. 스티브의 속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지요. 폭탄머리님, 회의적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애들도 만들 생각 없어 보인다 한표요. 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넷북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아톰 프로세서를 장착한 가볍고 경쾌한 소형 컴퓨터죠. 그간 UMPC나 타블렛 컴퓨터 같이 이동성을 중시한 그런 컴퓨터와는 달리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컴퓨터이고요.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맥 넷북 이야기도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그만큼 저렴한 제품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 유튜브나 해킹토시 관련 사이트에서는 그 넷북에다가 이제 해킹해가지고 레오파드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그 모습이나 사용기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에 그럭저럭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염가형 제품에서 뭔가 대단한 작업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저 이름대로 간단한 네트워크 작업이나 웹브라우징 정도 일을 하는 용도이니만큼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 본다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UMPC 등에서도 나타났던 약점이 있죠. 뭐 조작 편익성 문제, 그러니까 불편한 키보드나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든 스크린 같은 경우는 넷북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은요, 지금까지 키보드나 트랙패드 등에서 입력 장치의 편의성을 상당히 중시해왔고요. 화면 DPI 문제, 상당히 일정한 규격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키패드의 크기를 줄여야 되고 픽셀 밀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12인치 이내의 그런 넷북 기종을 글쎄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만들어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결국 돈이 되면 뛰어들긴 하겠죠. 추운 날씨인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시는 사업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